연방정부가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의 종교적 의미를 강제로 집행한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은행 문을 하루 닫고 집에서 터키 구워 먹는 것. 오케이. 근데 강제로 교회 가서 예배에 참석하라고 한다면 이건 아니죠.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에서 유월절에 양고기 먹고 초막절에 초막 짓고 먹고 마시고 이거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에 참석해라. 그런 명절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것은 예배나 제사를 표준화시켜서 사람들을 성전으로 모으는 것뿐입니다. 예배나 제사를 마련해 두면은 모일 사람 모이고 모이지 않는 사람, 즉 예루살렘이 멀어서 못 가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 제사가 있으려니 생각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나 제사에 어떤 표준이 있을까요? 첫째로 여호와 홀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경배하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표준은 어떤 종류의 형상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표준을 문자로 남겨놓고 대대로 외우거나 지키는 유대인이죠. 우리는 이 표준 명령이 당시에는 자리 잡았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겨놓은 문자대로 예배 드리는데 실패한 성경 스토리를 종종 우리는 읽게 되죠. 이건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2500년을 여행하는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꾸짖습니다. 야 이스라엘, 니들은 언제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거야? 몇 번 말에 알아듣겠나? 몰아붙입니다. 그러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신 누구야? 어떤 외계에서 온 작자야? 라고 반박할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지? 라는 표준으로서만 알지 실제 책대로 지키면서 산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아이디어가 막연해서 세상 시류나 문화적 조류에 휩쓸려가는 부유물, 나무토막처럼 크리스마스를 보내죠. 크리스마스를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지키는지에 대한 종교적 규범이나 표준을 어렵게 공부하고 실천할 사람 없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성탄절, 감사절을 즐기되 자기가 아는 만큼 즐기면 그뿐입니다. 선물 주고 받기, 공연 보러 가기, 축구 중계 보기, 푸짐한 맛난 음식 먹기, 캐롤 부르기, 1년에 한 번 예배 참석하기. 이게 평균적인 우리 모습이고 나입니다. 이 막연한 성탄절 개념은 임마누엘을 잘못 해석하고 처녀를 잘못 번역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보십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을 마태복음 1장 23절이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히브리 말을 모르는 세대를 위해서 친절하게 헬라어로 말풀이까지 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사야 예언, 그리고 마태복음 기록입니다. 누가복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마리아 임신을 성령의 기적으로 봤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뒤집어 말하자면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사야와 연결시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언으로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것은 저에게 큰 확신을 주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처녀라고 읽은 헬라어는 신약에서 파르테노스입니다. 그리스 신전 중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여신 숭배 신전입니다. 또 다른 신전 중에는 파르테노스 처녀로 새긴 돌기둥이 거대한 건물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사춘기를 지난 그러나 미혼의 처녀가 파르테노스입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당시 널리 알려진 70인역 헬라어판 구약을 인용했습니다. 70인역 헬라어 파르테노스 처녀는 히브리 말 알마, 젊은 여성에서 번역된 단어입니다. 여기서부터 흥미롭습니다. 알마는 처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혼을 하든 미혼이든 단지 젊은 여성일 뿐입니다. 처녀성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알마입니다. 이미 처녀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 버튤라가 있어요. 언어학적으로는 알마가 처녀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용된 이사야서의 앞뒤 문맥을 보면 거의 처녀가 아닙니다. 아시리아와 전쟁이 임박한 때입니다. 티글랏 빌레셋 3세 왕이 730년 기원전에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또 다른 이웃나라 아람, 르신 왕과 손을 잡고 아시리아의 티글랏 빌레셋 3세에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소위 시디아, 에브라임 연합군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베가와 르신 왕은 실제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도 연합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삼국 연합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만이라도 힘을 합해가지고 남쪽에 유다를 먼저 치게 되죠. 이때 남쪽의 아하스 왕은 이 소식을 알게 되자 혼비백산하는 것이죠. 이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보여줍니다. 한 아들의 출생입니다. 알마, 젊은 여성에게서 태어날 아기입니다. 처녀는 크리스천 입맛에 맞춘 옳지 못한 번역일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이라는 번역이 옳습니다. 핵심은 그 징조의 관심은 아기가 어떻게 잉태되었느냐가 아니에요. 아기가 앞으로 발생할 사건에 대한 일종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후 계속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15절 16절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즉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기서 엉긴 젖, 꿀 무슨 뜻일까요? 포위 공격을 당할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평화시에 먹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선악을 택할 능력 언제 가질 수 있나요? 몇 년 안 걸리죠? 기저귀도 안 차고 젖도 떼고 밥 먹게 되는 날 금방 오지 않던가요? 핵심은 아기가 옳고 그른 선택을 할 만한 나이가 채 되기도 전에 즉 조만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포위 공격이 끝날 거다. 이게 기적이죠. 젊은 여성이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게 무슨 기적입니까? 처녀로 잘못 번역하니까 기적이 된 것이요. 이제 다음 질문할 차례입니다.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네, 이 정도면 동정녀 탄생 맞잖아요? 아닙니다. 구약에 무수히 많은 사람의 이름에 L자가 붙어 있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다니엘, 에스겔이 하나님은 아니죠. 단지 그 이름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 뿐입니다. 아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아하스 왕과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젊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곧 시행하실 일에 대한 징조일 뿐입니다. 갓난아기 성장 스테이지가 금방 바뀌기 때문에 얘가 벌써 이렇게 컸어? 놀라는 것처럼 전쟁 중인 나라에 하나님이 조만간에 전환점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숫자의 열세를 면치 못하는 남유다가 조만간에 연합군의 공세에서 벗어나리라는 것이 포인트요, 기적입니다. 우리 찬송에 곧 오소서 임마누엘 성탄 찬송 부르지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오 임마누엘 이곳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 쓸쓸하게 홀로 슬퍼하는 인질 이스라엘을 빼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 기뻐하라 기뻐하라 임마누엘 너 이스라엘에게 오시리라. 실제로 이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는 가사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아닌 대강절에 부를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얼마나 철저하게 유대적인가 알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인데 이 찬송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군가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홀로 슬피 우는 이스라엘을 빼내오려 하시는 거예요. 성급하게 영적 의미로 해석하려 들면 곤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당시 문맥이 너무나 확연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읽을 수 있는데 당시의 문맥을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모를까?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왜 모르겠어요? 압니다. 하지만 마태가 말하고 싶은 뜻은 헬라어로 쓴 이사야 글에 대한 신선하고도 창의적인 해석입니다. 그 이사야의 스토리와 단어 몇몇을 미끼로 삼았을 뿐이에요.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의 출생과 묶어내어 창의적으로 글을 다시 쓴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당대의 유대인 독자를 겨냥한 유대인들의 흔한 글쓰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사야 7장이 예수님임을 증명한다고 누구에게 설득한 적이 없어요. 마태는 이미 유대인 포함 믿는 자들에게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스토리로서의 그런 창의적 연결은 정말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글쓰기 스타일인데 이런 스타일이 누가복음 탄생 기사를 보면 더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누가복음 2장을 해설합니다. 라틴어로 Magnificat, 우리말로 마리아 창가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알렸던 메시지인데요. 이미 지난주일 성경 합독 시간에 읽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세기 유대인에게는 아주 편안한 구약의 이미지로 꽉 차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식 발음으로서 영어식 Joshua, 히브리식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 조슈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으세요? 여호수아는 군사적 리더예요.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았던 대적 가나안 족속을 실제로 격파한 인물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구한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군사적 전쟁 승리 차원에서의 구원이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예수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선포가 아닙니다. 우린 어릴 때 엉덩 그르려니 배웠을 뿐인데요. 고대의 왕권을 가리키는 타이틀이에요. GOAT, Greatest of All Time. 전무후무 가장 위대한 축구선수 메시에게 사람들이 두 손을 번쩍 들었다가 내리고 절하는 장면 보셨죠? 고대 히랍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신에게 절하는 흉내를 냅니다. 축구에 관한 한 메시는 신의 반열에 올랐다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메시는 신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스라엘의 왕자가 왕으로 즉위합니다. 대관식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도 이런 즉위식은 별스럽지 않습니다. 그 대관식 순간은 마치 아기를 낳는 순간과 같습니다. 문자적으로 아기 낳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적인 표현입니다. 왕에게 신의 성품을 직접 하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상징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 이스라엘 왕을 지명하는 방식을 읽었습니다. 신과 사람, 양성, 하이브리드를 표시하는 암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삼위일체를 논정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그 핵심 포인트를 원점으로 가져가려면 하나님의 아들은 야곱, 이스라엘의 집 위에 군림할 옛 다윗의 위를 이어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영적인 의로 해석하는데 솔깃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아기에 대한 기대치는 고대 유대 사람들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직 신적인 존재의 다스림은 다음이 없으리라는 주장에 솔깃 넘어가면 실수하는 것입니다.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 이것도 과장법이에요. 다윗의 위는 영원하리라는 선포요. 후대 왕들이 영원토록 계승하리라는 말인데 역사적으로 그런 일 없습니다. 왕조의 마지막 멸망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탄생은 그러므로 다윗에게 한 약속의 연속이에요. 다윗 왕조의 멸망. 바벨론 포로 이후 500년간 그런 일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제가 지금 누가복음 1, 2장을 커버하고 있는데요. 1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사가랴의 예언이 나옵니다. 다윗 왕조의 재건을 말하고 있어요. 1장 68절에서 75절에 보면은 사가랴가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속량, 구원,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음 이스라엘 중심 언어로 충만한 말씀입니다. 곧 태어날 아기 예수가 다윗의 대를 이을 강력한 구원자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던 나라로부터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했던 그 역사적 정황에 지금은 누가 있어요? 로마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5절로 갑니다. 또 유명한 시므온의 찬송입니다. 시므온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언어는 이사야 40장 1절을 울려주는데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벨론 포로기의 종식을 선언하는 언어입니다. 시므온이 포로기의 종식을 소망합니다. 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포로기의 종식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외세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한 포로기는 아직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한 왕이 나서서 외세 로마의 통치를 종식시켜야 비로소 완전한 해방이 되죠.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그런 왕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뒤에 안나라는 노인이 나오는데 포로기의 종식 언어를 또 울려 퍼지게 합니다.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제가 맛있게 먹이려고 메뉴 반찬을 너무 많이 올려 섞다 보니까 정작 맛있는 포인트를 우리 성도님들이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기, 미트 부분은 이거예요. 누가복음의 초반에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의 군왕제를 부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왕으로 칭송되고 찬송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아기 예수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상상할 수 없는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설정해 놓은 기대치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실제 우리 주인공은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고 줄어들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심. 이 방향으로 글을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치닫는 이 스토리는 새롭게 신약을 기록해야 하는 누가와 같은 작가에게 필요한 글쓰기 테크닉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를 통하여 소개받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저희들이 다른 주제로 다른 핵심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크리스마스를 오해하는 세상 시류에 편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약을 정밀하게 읽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마태복음을 정밀하게 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